수요 저녁 예배 역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인 것 같아요. 요시아 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아라는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 많이 아쉽죠. 너무 잘했거든요. 너무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런데 전쟁터에서 전사했잖아요. 이 요시아 임금을 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 임금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건 헛되지 않다. 요시아가 31년 동안 다스리면서 복음 회복시켰는데 전사했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헛되냐? 헛되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랬거든요. 헛된 수고가 있지만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습니다. 많은 헌신을 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무응답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한 것 같은데 아무런 증거가 안 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는 당대 아무 증거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 헌신한 것 같은데 나에게 증거가 없고 나는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왜? 헛되지 않다. 증거가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증거들이 성경과 교회 역사에 꽉 차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너무 많이 있는데 다 찾을 수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당대 응답 많이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톱으로 켜서 죽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복음 진짜 계속 복음 말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도 히스기야 왕 같은 제자라도 있었지 요시아 임금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는 그런 제자도 없었다니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제자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순교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아무 증거 없는 것 같고 아무 역사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의 헌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붙잡고 완전 복음 붙잡았는데 너무 많이 고난당했죠. 순교했습니다. 250년 동안 핍박당했습니다. 진짜 계속 고난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헛되지 않다. 세 번째, 종교개혁자들 너무 많이 고난당했습니다. 복음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형당하고 그것 때문에 칼 맞아 죽고 창에 맞 찔려서 죽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난당하고 너무 많이 어려움당하고 이랬죠. 후스 같은 사람 사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옛날 그림인데 후스, 요한 후스 종교개혁자가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냐? 화형당했어요. 그냥 화형당한 게 아니라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화형을 당했는데 그 머리에 모자에 교황 같은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모자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마귀들의 교황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 그림 그려놓고 그러니까 복음 회복하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억울한 누명 쓰고 마귀 모습으로 조롱을 당하면서 죽었다니까요. 헛되냐? 헛되지 않다. 그 종교개혁자의 순교의 피 때문에 그때 흘렸던 피, 그때 바쳤던 목숨, 그것 때문에 이 시대 복음 회복된 거예요. 500년 전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사에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잖아요.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복음 들고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사람이. 26살 나이였습니다. 원래 중국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울증 끝에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얘기 들어보니까 조선이란 땅이 있어요. 여기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어렵게 번역을 몇 군데 해가지고 누가복음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들고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 배가 지나간다 하니까 조선으로 간다 하니까 그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동강변에서 내리자마자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때 쇄국정책 때라. 그래서 대원군 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그래서 막 그 싸움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배를 침몰시키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목 잘라 죽였죠. 토마스 선교사님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도착하자마자 순교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때 목을 자른 사람에게 성경을 줬다니까. 자기가 번역한 성경. 이걸 꼭 읽어봐라. 그러면서 막 뿌렸다고. 이 성경을 죽기 전에 뿌렸다고. 선교사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자른 병사가 망나니 했던 포졸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성경 보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교회 목회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벽지로 쓰겠다고. 종이도 귀하니까 그때 당시에. 벽지로 쓰겠다고 가서 찢어가지고 붙여놓은 그거 읽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됐어요. 널문리 교회라고. 교회상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헛되지 않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헛되지 않다. 일제시대 때 순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 복음 회복시킨 사람들의 헌신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세계 선교 대회 때 우리 영상 예전에 봤잖아요. 우리 이 나라 이름을 뭐 딱히 지금 방송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텐데 딱히 이거 녹화해가지고 방송 보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밀로 해야 되겠죠. 네, 이슬람 국가니까 비국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섯 글자 나라 비국. 요 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왔던 분이 살람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내용 아시잖아요. 이 살람 목사님이 외국인 노동자.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나름대로 대학 잘 나온 엘리트였지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한 나라잖아요. 이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왔죠. 그랬는데 어느 권사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권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가면은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대요.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권사님이 딱 두 사람한테 외국인 노동자 두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왔는데 여자는 소개를 안 시켜주고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니까 그리스도 뭐 여자 얘기해준다더니 이래가지고 한 명 가버렸어. 이 살람 목사님이 여자 만나러 왔다가 복음 듣고 변화된 거예요. 이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권사님이 나름대로 잘 나가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복음 받았는데 여러분도 그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복음 받았는데 바로 회복되고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더 가난해졌어. 사람들이 막 조롱했잖아요. 지나가면서 조롱했잖아요.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더니 이렇게 막 경제가 더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뭐라 했다니까. 집이 점점 줄어들어.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이렇게 했는데 이 한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안타깝게도 갑자기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헛되지 않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살람 목사님 통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간이 다 돼가지고 추방당했잖아요. 본국으로 돌아갔거든. 거기에서 복음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서 수천 명 무슬림 중에서 수천 명 제자 일으키고 지금 미국 안에서 RUTC 세워가지고 렘넌트 운동하고 선교 운동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건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IS 같은 팀들이 막 이 살람 목사님 죽이려고 온갖 테러 전략 쓰는데 그러면서 막 모함해가지고 우리 살람 목사님 제자 로니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안수 받으셨던데 로니 전도사님 그때 막 말도 안 되는 누명 뒤집어 씌워서 살인죄로 막 간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가둬놓고 재판도 안 하고 너무 고난당했잖아요. 우리 로니 전도사님 감옥 들어갔다가 그런데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감옥에서 제자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너무 은혜 주신다. 내가 감옥 와가지고 그리스도 더 붙잡게 되면 감사하다. 이러니까 이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거 놔두면은 감옥 다 복음 전하겠구나.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독방으로 집어넣고 거꾸로 매달아놓고 뭐 오만 고문 다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돌아가실 뻔한, 돌아가시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너무 어렵겠다 이래가지고 같이 기도했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재판도 못 받고 계속 한 2, 3년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역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어려움 당했지만 안수받고 지금 사역하시더라고요. 청소년 팀장 수련회 가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선교 총국이시니까 이 산란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가 같이 이제 산란 목사님하고 같이 삐국 가가지고 다니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막 사람 그 뭐 그 이제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따라오면서 막 이러니까 이게 테러인가 이러니까 막 걱정을 하니까 산란 목사님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더라도 제가 먼저 죽을 거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그러니까 방패가 돼가지고 자기가 먼저 죽겠다는 거지. 그 정도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따라와가지고 너무 걱정했대 지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내려가지고 사인하고 사진 좀 같이 찍어달라고. 왜냐 이렇게 막 얼굴 하얀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따라왔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 산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은 참 그 눈물 나던데 우리도 모시고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그죠? 산란 목사님 얘기를 이제 그 저도 전해 들었지만 그러니까 당장 무슬림이었다가 이제 복음 받고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거는 그 명예 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죽여도 죄를 안 물어요. 이슬람교도였다가 예, 이교도가 된 사람은 그 집에서 죽여도 재판을 안 걸립니다. 이게 죄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할게요. 그렇게 했던 건데 살해 위협 엄청 당하죠. 그냥 집에서는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는 않고 쫓아냈어요. 더 이상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래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에서 쫓겨나서 호적을 팠어요. 실제로 산란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딱 한 군데 못 가는 데가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 그 고향. 왜냐? 다시는 오지 마라. 엄마가. 그래가지고 다시는 여기서 복음 여기 와가지고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못 간대. 그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사역하다 엄마 너무 보고 싶으니까 가 조용히 가가지고 밤중에 가서 멀리서 한번 보고 이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짠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재미난 사실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 가문에 쫓겨났으니까 성이 없어 당장 성이 없어 성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성을 뭘로 만들었냐? 류로 만들었대. 류. 야 진짜 그 얘기 들으면서 웃음 나오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야 참.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게.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권사님이 어땠습니까? 헛됩니까? 그렇지 않다. 짧은 생에 살면서 조금 복음 전하고 많은 역사 못 일으키고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2000년 교회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증거 없는 것 같습니까? 아무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복음 붙잡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요시아의 인생이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됐어요. 26살 때 종교개혁했습니다. 39살 때 죽었습니다. 짧죠? 짧은 나이에요. 제가 39살인데 짧은 나이에요. 그러나 그 생애가 헛되지 않다. 어떻게 헛되지 않았는지를 조금만 봅시다. 유다나라는요. 멸망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요시아가 임금이 되기 전에 이미 요시아가 아무리 잘해도 유다나라에게 와 있는 멸망이라는 운명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걸 정해놨다니까. 언제 정했습니까?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그걸 정해놨습니다. 므낫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번에 12월 말에 역사서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좀 했어요.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우상을 다시 다 세웠습니다. 너무 많은 악한 짓을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오늘 다 얘기할 필요 없죠. 온 유다를 깨워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임금이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같이 범죄하도록 같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우상 숭배 심각하게 했냐. 성전에까지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성전에 우상을 세웠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이러면서 죄악을 많이 행했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막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릴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답이 없다. 반드시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 내릴 것을 멸망시킬 것을 작정했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22살에 즉위해가지고 2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짓을 하다가 결국 살해당하죠. 피살당합니다. 이때 이미 재앙 내리기로 하나님은 작정해놓으신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요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살해당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 아몬이 므낫세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만 보고 자랐거든. 22살에 왕이 됐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 범죄했어요. 이 아몬이 오래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들 요시아한테도 계속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계속 전달했겠죠. 우상 숭배 계속 전달했겠죠.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어요. 요시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살해당한 상태에서 요시아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아의 개혁 이야기.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많이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8살에 왕이 됐죠. 8세 때 즉위해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즉위한 지 8째 되는 해, 그러니까 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그리고 뭐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선지자들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임금 때 복음 회복시켜 놨던 그 비밀을 보고 듣고 배우고 훈련받았던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가지고 영향을 받았겠죠.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즉위한 지 8년째, 그러니까 16살이죠.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 역대하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들었던 복음 있잖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 얘기를 듣고 교회 가서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들어서 알게 된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단계를 렘넌트 때 청소년 때 청소년 되기 전에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청소년 끝나기 전에요. 요시아가 이거 한 거죠. 16살 때 들어서 알았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아직 이거 없었다면은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내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이거 찾는 것부터 시작하셔야죠.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내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결단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요시아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4년 더 지났죠. 20살 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8살 때 즉위하고 하나님을 찾고 16살 때 그리고 20살 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인생 스토리가 지나가요.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전 현장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하고 있는 영토 안에서 우상을 제거했다는 말이죠. 정결하게 했다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26살이 됐습니다. 즉위 18년째 되는 해 26살 때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성전 수리를 한 거예요. 우리도 1층 수리 이제 다음 주에 하는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22일부터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27일까지면 언제예요? 토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전 1층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는 5층으로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오늘은 여기 맞아요. 그죠? 혹시 지금 3층 가고 5층 가고 하신 분들 뭐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아니고 다음 주. 성전술이 중요합니다. 요시아가 성전술이 한 거예요. 왜 성전술이 했을까요? 므낫세 왕 때, 아몬 왕 때 엉망으로 만들어 놨거든. 진짜 완전 폐허처럼 만들어 놨어요. 거의 난장판이었어요. 이러니까 이 성전 수리를 하는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 줄도 몰랐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시아 임금도 종교개혁 하는데 예루살렘 정결케 하고 하나님 찾는데 말씀도 없이 그냥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한 번씩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성경이 없어질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 감춰지고 흘러가지 않고 너무너무 현장의 영적인 상태는 무너지고 성경이 이제서야 발견돼서 성전 수리하다가 그 틈에서 발견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였냐?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제 막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임금님 성경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읽어봐라. 본인이 직접 읽을 수도 있는데 임금쯤 되니까 옆에서 읽어주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선지자가, 그 서기관이 옆에 서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듣는데 너무 충격되는 사건이었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 길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고 나니까 살 길을 전혀 모르고 망하는 길로만 계속 갔구나.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었구나. 완전 죄 가운데 살았구나. 너무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충격되죠. 옷을 찢고 임금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듣자. 이렇게 해서 여선지자 훌다를 부릅니다. 훌다 선지자, 성경에 여자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훌다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온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에서 모아놓고 이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만나야 사는데 하나님 떠났지 않느냐. 그래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마귀 종노릇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완전 죄 가운데 살지 않았냐. 그러므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 세대 이 나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너희가 회개한다. 이 멸망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정도까지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다 듣게 했습니다. 이게 개혁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장 15절부터 쭉 나오면 훌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5절부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신명기 28장 29장 이런 데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저주가 이제 다 임하게 되는 거죠.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의 죄악을 인하여 통곡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었던 그것을 들었다는 거죠. 들었으므로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 말씀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에 대한 말씀이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듣고 너무 통곡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23장 1절에 왕이 보내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을 통해 가지고 직접 현장을 전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3절에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게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온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언약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우상을 이때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우상과 우상에 속한 우상 섬기는 사람들, 우상 세력, 우상 문화, 그리고 흑암 세력 이것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청사는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이럴 때. 이거 청산하라는 거예요. 괜히 엄한 사람 불러다가 청산한다고 하지 말고 우상과 우상 문화와 우상 섬겼던 그것들 전부 청산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지만요. 23장 뒷부분에 23장 중간쯤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은 23장 15절에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9절에 보면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우상까지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다 왕들이 했던 모든 개혁은 중간중간에 개혁이 조금씩 있었죠. 여호사밧 같은 임금, 아사 같은 임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시켰다니까. 그 복음 회복의 범위가 항상 남유다까지였어요. 자기 다스리는 나라 안에. 그런데 지금 요시아가 뭘 했냐면 북이스라엘까지 다니면서 거기에 있었던 우상을 다 무너뜨렸다고.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물론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전에 망했죠. 아하스 왕 때 망했잖아요. 아하스는 관심이 없었고 히스기야 왕은 여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의 정도는 다니면서 북이스라엘 마을에 다니면서 여호와를 전달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렇게 초청하는 정도까지였어요. 요시아 임금이 뭘 했느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흔적까지 다 부숴뜨린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 다 찾아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나라를 정결하게 한 종교개혁을 제대로 한 겁니다. 엄청난 사역한 거죠. 자, 일곱 번째. 이렇게 하면서 뭘 했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뭐 한 거죠? 양의 피 회복시켰어요. 뭘 한 겁니까?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그 피제사의 비밀을 진짜 다시 회복시켰는데 어느 정도 철저하게 회복했느냐.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최고로 회복시켰다. 보통 일이 아니죠. 진짜 제대로 유월절 지냈다는 말이에요. 여덟 번째. 그래서 평가하기를 역사가가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시아 임금만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21절 23장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랬죠. 24절부터 나머지 개혁이 또 나옵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 보이는 신접한 자, 무속인이죠.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자.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다 무너뜨린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온 마음. 그리고 온 뜻,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제대로 섬겼다. 이게 요시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잘했죠. 그런데 유다 멸망의 시간표는 변하지 않았어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변하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고 시간표가 왔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죠. 요시아는 전쟁에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합니다. 26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는데 요시아 왕이 맞서서 싸웁니다. 느고는 느고 입장에서 나는 아수르하고 싸우는 거지 너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길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왕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그대로 지나간다는데 그 길을 내어주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맞서 싸웁니다. 싸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역대하에 보면은 이게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무장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유시라고 하죠. 흐르는 화살에 맞았어요. 전쟁터에서 화살 빗발치잖아요. 그 화살 중에 눈먼 화살 하나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다 슬퍼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가지고 불러서 슬퍼하면서 같이 장례를 지냈죠. 이게 요시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얘기를 좀 전에도 했었는데 요시아 임금처럼 제대로 하나님 섬긴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왜 요시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을까? 이거. 아니 이왕 죽는 거면 좀 곱게 죽으면 안 되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마음이 이제 완악했다. 역대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느고의 입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나는 너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물러가라 이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요시아가 싸우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어서 죽은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죄악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확정된 그 성경에서 이게 죄다 이게 잘못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딴 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복음 회복이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 회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강대국을 통해가지고 세계 살려내라는 거예요. 저 강대국 살리고 강대국 때문에 우상숭배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이 우상을 무너뜨려서 세계를 재앙해서 건져내라. 이사야 60장 1절 3절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전 세계 살려내라. 이거 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 누굽니까? 남은 자. 그루터기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 세울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 바라보게 만드는 복음 회복 운동. 전 세계 살리는 선교 회복. 강대국과 세계 살리는 선교 회복. 우상 문화 무너뜨리고 모든 세계 237개 나라 무속 점술 우상에서 건져내는 참된 치유 운동, 참된 전도 운동. 이걸 회복할 주역으로 렘넌트 일으키는, 남은 자 일으키는 운동. 이것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상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요 수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조금 회복했더니 다시 돌아가더라.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가 그러면은 다시 복음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더라. 너무 과거로 그 이 과거의 우상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이 각인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장세기 3장 문제로 돌아가니까 결국 멸망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조금 겨우 복음 회복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줍니다. 그 은혜 자체에 도취돼가지고 세계 살리러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 나라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잖아요.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할 만큼 은혜를 줬잖아요. 이게 선교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운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받은 응답에 취해가지고 또 문제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잘난 척 하잖아요. 교만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떻게 결단하시는 겁니까? 요 부분을 회복시키려면 지금 있는 이 세대, 이 나라, 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완전 새로운 시작.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결국 유다나라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비로소 드디어 살려내야 될 강대국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바벨론 땅에서부터 복음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남은 자 세대, 새로운 후대 세대, 렘넌트 세대 일어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도록 하는 게 요 세 가지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요 세 가지를 회복하려면 포로가 그냥 되어가면 안 되잖아요. 포로 되어가기 전에, 나라 망하기 전에 정말로 제대로 한번 복음 회복하는 시간표가 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요시아라는 사람의 생애가 활용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시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 요 남은 자 포로로 끌려가게 될 렘넌트를 위해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이에요. 처절한 사역이에요. 되게 눈물겨운 사역이에요. 별로 증거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역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남은 자에게 복음 전달할 사명 감당한 게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성전 수리했잖아요. 성전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전이 뭘 말합니까? 전부 성소, 지성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물 다 뭘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할, 복음을 설명할 성전을 세우는 것, 이 성전의 모습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린 이 아이들이 본 눈으로 본 거예요. 눈에 담도록 만든 거예요. 완전한 성전의 모습 수리해놓고. 이게 요시아 왕이 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여줬죠.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혀줬죠. 성경을 회복시켰어요. 그죠? 세 번째,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었어요. 이 시대에 일어난 선지자들이 중요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 이 사람, 훌다 선지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을 배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회복시켜서 바톤을 만든 겁니다. 이 복음의 배턴을 이어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복음 회복하고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설명한 다니엘.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어릴 때 들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추측합니다. BC 603년쯤에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BC 603년쯤에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요시아의 아들 때였습니다. 요시아의 여호아스 때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질 않았는데 요시아 왕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죠. 이 여호야김 때인가? 네. 아무튼 그거 나중에 다시 찾아가지고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아하스 뭐 이래가지고 퀴즈 내기 딱 좋은 이름들인데 긴이냐 김이냐 이래가지고 자.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때. 아마 요시아 왕, 다음 왕 아니면 다음 왕쯤이에요.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의 나이는 아마도 청소년 때 열몇 살 정도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가 다니엘 9장에 나옵니다.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 메시지, 그리고 요때 들었던 복음에 대한, 복음 운동에 대한 그 그림들, 보았었던 그 그림들, 이것이 이게 한 몇십 년 후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게 603년이었고 거기에서 3년 동안 훈련받아가지고 한 600년부터 증거를 나타내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530년쯤까지, 다니엘이 530년쯤까지 활동했습니다. 거의 한 70년 동안. 요 동안에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메시지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 회복시키고 요 세 가지 했단 말이에요. 그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언약의 패턴을 찾아내가지고 전달한 게 요시아 인생. 이해가 되시죠? 헛되냐?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이런 부분을 제가 신학교 때 들었었는데 너무 감격이 되는데 이걸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오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거 들으면서 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럴 수 있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너무 완벽하시구나 싶더라고요. 그걸 설명했던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했느냐?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멸절할 것이다. 스바냐 1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뭐냐? 심판의 날이다. 모든 것 다 쓸어버린다. 모든 생명 멸절시킬 것이다.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암울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아는 종교개혁 해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 백성을 언약 앞에 서도록 회복시키고 있는데 그 시대에 활동했었던 중요한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멸절시킨다, 심판한다, 결국 멸망하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진짜 목표가 있어요. 남은 자, 이거 세우겠다는 거예요. 스바냐 2장 3절에 숨겨진 자가 있다. 2장 7절에 그 지경이 이스라엘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3장 13절에 남은 자,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 요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 회복하도록. 그래서 이 남은 자 일어나서 세계 살리기 시작하면 결국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이 남은 자 세우고 결국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인생이라면 요시아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이것을 두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악보 나눠드렸잖아요.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뒤에 복사를 해놨는데 별로 안 챙기신 것 같은데 스바냐 3장 17절 요겁니다. 뭐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왜요? 요시아를 향해서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를 위해서 향해서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를 그렇게 기뻐한다. 너를 남겨놓았다. 너를 세워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할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이 저녁 시간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보도 기왕 받고 있는데 찬양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우리 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도록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증거가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완전하심을 고백하오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회복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전도 선교 회복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남은 자 운동의 주역으로 끝까지 복음 붙잡고 언약의 길을 달려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기로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만 붙들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하신 그 말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하시는 그 말씀,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